어제 우리 수련회 하면서 퀴즈 내고 거기에 답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고 또 우리 앞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퀴즈 하나 더 낼까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를 아주 간단하게 집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두 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아주 상식적인 물음입니다. 마음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뭐 겉으로 목소리 안 내도 좋으신데요. 아주 상식적인 물음인데요. 흔히 그렇게 집약을 하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는 뭐죠? 이웃 사랑. 그렇게 집약을 합니다. 또 그 요체를 달리 좀 바꿔서 얘기하면 성서의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한 구절 그리고 신약 성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뽑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의 쉐마, 그 다음에 신약 성서의 황금률. 쉐마가 뭘까요? 들어라 이렇게 시작되는 쉐마, 그 말이 들어라 그 말입니다. 하는 말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간단히 주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황금률은 뭡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황금률이 뭔지 써라 했더니 무슨 몇 대 몇 이렇게 뭘 써놨죠. 뭔가 우리 이과생인 우리 둘째한테 물어보고서야 그 말을 알았습니다. 뭐 이 사람 보기에 가장 편한 뭐 비율이 황금률이 있다면서요. 이 황금률은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마태복음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웃, 타인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로 사실은 약간씩 형태가 다르지만 모든 종교와 모든 윤리에서 그 윤리적 가르침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웃사랑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황금률은 이웃사랑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단적으로 집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어제 수련회 중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죠. 우리 교회의 안내를 위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뭐 찬송은 예배 중 찬송은 찬송가 아닌 걸 부릅니까? 왜 장구는 칩니까? 그러면 왜 피아노는 왜 치죠? 제가 반문해서 장구는 왜 칩니까? 왜 주기도문을 노래로 합니까? 사도신경은 안 합니까? 뭐 성경은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처음은 낯선 분들은 일반적인 교회하고 다른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좀 해명이 필요하다 해서 그 질문을 다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 모으기로 했고 조그만 책자로 처음 나오는 우리 교회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안내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말씀을 알면은 오늘 말씀의 뜻을 알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체를 알면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초보적이지만 가장 심오한 진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해석을 덧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본문 말씀이 전하는 정황을 우리가 헤아리는 가운데 그 뜻을 제대로 깨우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련의 논쟁적인 맥락에서 그 논쟁을 일단락 짓는 그런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12장 13절 이하에서 이른바 세금 논쟁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부활 논쟁이 등장합니다. 세금 논쟁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유발했고 부활 논쟁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께 흠을 잡기 위해서 유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금 논쟁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이 본문을 갖고 얘기할 수 없어서 간단히 줄입니다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명답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동전을 봐라. 가이사가 그랬으면 그건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은 마땅히 돌려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부활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아니 여차저차 해서 결혼을 몇 번 했는데 이 사람은 부활하면 누구하고 같이 삽니까? 이런 물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건 질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그대로 육신의 삶이 그대로 복원되는 것, 소생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이 인간의 삶인가, 진정한 삶인가 그 뜻을 일깨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활신앙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어쨌든 그런 논쟁적인 상황이 있어서 바로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 논쟁을 지켜보던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가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명답을 내놓는 것을 보고서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근본은 무엇일까? 그것을 확인하고픈 기대에서 던진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신명기의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마에 붙이고 감고 문설주에 붙이고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연이어 답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웃사랑을 일깨우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답을 듣고 율법학자가 답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분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동감을 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정신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감히 예수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함축하는 바가 뭘까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부터 이어져 온 율법의 근본 정신을 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그 근본 정신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진실이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에 의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 정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 성서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셈입니다. 신명기의 쉐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전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지적으로 이해하고 승인하는 어떤 상태나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어떤 상태 또는 의례적 예배를 드리거나 그저 남들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상태 그 가운데 특정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란의 난민 그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김민혁 군 카톨릭으로 개종했다고 해서 그 결국 난민 아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도 이란으로 돌아가면은 어려움에 처한다는 상황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저 지난 주간인가요? 그 똑같은 사연인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내린 판결을 내용을 보니까 예배는 참석하고 성경 공부는 하는데 전도 활동 등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는데 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 곧바로 반박문을 냈습니다. 예배와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갖는 데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그건 꼭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맡겨진 과제이지 그것이 다른 형태로 꼭 이렇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기관이 그것까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렇게 반박문을 냈습니다만 전적으로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형태를 포함하지만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신앙 양심에 맡겨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 그 얘기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표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야말로 전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뜻에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차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요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그 진정한 요체는 전적으로 자기를 초월하는 차원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입장과 태도를 상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아집도 어떤 우상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감히 그런 삶을 산다고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각자에게 맡겨진 겁니다. 맡겨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기서 두 번째 계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데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이 율법과 예언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학자의 대답은 바로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종교적 의례에 몰입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그 행위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는 맞장구를 칩니다. 그 표현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대화를 통해서 더 이상 논쟁의 여지는 없어졌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논쟁적인 상황이 종결됐을까요? 정말로 종결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율법학자에 대한 다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율법학자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진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다른 율법학자들을 질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 사건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 이래로 알려져 온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맥락 한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온전히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그 물음을 묻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의 상황은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고 확대되면서 그 물음의 상황은 더 심화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마가복음 기록보다 더 늦게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에 대해서 어떤 단서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명답을 하시기에 그 말씀에 탐복해서 예수님의 근본적 태도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통 유대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질문자의 상황에 대해서 부연함으로써 본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스스로의 자세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이 병행구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인적인 어떤 승인 또는 따름과는 상관없는 태도입니다. 그 단서를 감안하고 마태복음의 그 같은 이야기를 보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트집을 잡고 싶은데 트집 잡을 만한 상황이 없는, 뭔가 꼬투리를 좀 잡아야겠는데 예수님이 빈틈을 보여주지 않은, 그 질문자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곤란한 그런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발전시킵니다. 그 상황을. 마태와 마찬가지로 누가도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진 것으로 묘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마가복음 본문 말씀과 거의 동일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다만 율법학자의 첫 물음과 대화 말미에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물음으로 시작된 대화가 이어지고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곧바로 연결되는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전환하는 첫머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줄거리와 그 결론을 잘 압니다. 다 알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가장 익숙한 얘기 가운데 하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일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을 듭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의중을 깨뚫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유대인 율법학자는 자신은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금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족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정해놓은 이웃의 범위가 확고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혼혈에다가 잡탕에다가 불순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고와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자의적으로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런 부리는 이러니까 문제 있다. 배제해버린. 빨갱이라든지 다른 또 뭐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죠? 소수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들. 다 그런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그 이웃은 그저 자기에게 편한 이웃이요. 그 점에서 이웃의 경계는 확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웃 사랑마저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삶이 이웃 사랑을 한다는 실천한다는 그 삶이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는 방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삶을 사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문제의 상황을 철저화시키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 상황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게 만듭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것으로 족하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그 물음은 그 이웃의 대상을 확 정하는 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물음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 이웃은 누굽니다라고 답을 하면은 그만인 그런 물음이 아닙니다.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응답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바꿔서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를 얘기한다고 했으니만큼 다른 얘기 더 이상 섞지 않고 이제 결론 내립니다. 지난주에 처음 나온 여러 교회를 순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분이 우리 기장교회 예배 처음 참석해봤다고 깜짝 놀랐다고. 기장교회 예배 가면 맨 사회적인 얘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꼼꼼한 주석적인 설교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제가 칼빈주의자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꼼꼼하게 말씀을 주석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자인 거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장로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기초를 형성하신 김재준 목사님의 전통을 따르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해요. 성경 얘기를 하면 더 어려워하고 진짜 성경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해. 저는 성경 얘기만 합니다. 오늘도 다른 얘기 더 이상 섞지 않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일깨워주시는 그 진실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겸허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할 것도 없고 온갖 많은 말들에 현혹되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하면은 세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상이 뭡니까? 하여간 말이 많죠.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말을 떠들어서 그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할 것도 없고 온갖 많은 말들에 현혹되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허장성세를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실 앞에서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 진실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 뿐입니다.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